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심이라. 아멘.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의 전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가 부통령 시절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이 죽었을 때에 미국을 대표해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완전히 공산당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회색과 그리고 붉은색으로 다 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의 마지막 순서에 고인에 대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브레즈네프의 부인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품에서 준비해왔던 백합화를 꺼내어서 관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백합은 사라져버렸던 러시아 정교회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그 백합화를 가슴에 품고 나와서 남편의 관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잠시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금지되어 있던 공산당 치하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랍게도 부시의 눈에는 브레즈네프의 부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 깊은 장면을 조지 부시는 술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동토의 땅,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이 땅에서 나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유로움 가운데 있지만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활기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막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부활 정도가 아닙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몸이 되는 거죠. 늙은 몸도 아니고 병든 몸도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은 따져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죽음 이후에 엄청난 영원한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운, 그래서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어깨도 처져 있고 고개도 잘 들지 못하고 자신의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고 잘 활동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노래하는 것도 싫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싫고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부활,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우리 삶에 영향을 그렇게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늘 가슴 졸이면서 손 하나 떨리는 것에 가슴 졸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몸이 아픈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들 따져보면서 이렇게 손을 한번 꼽아보니까 20명이 넘습니다. 제가 그냥 기억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쉽게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을 탈출했던 여 장교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차마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물도 함부로 마시지 못하고 여성들은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 장교가 북한을 탈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 먹는 것, 씻고 특별히 옆에 수통을 차고 다니면서 훈련을 하는 중에 자유롭게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고도 하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냐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북한 군인들에게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군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 여군은 펑펑 울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우리는 20대 그 청춘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고, 그리고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북한 군인들도 물을 이렇게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더라면 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군생활, 북한에서 했던 생활을 기억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은 시절은 그렇게 흘러갔지만은 지금이라도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때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다면 과거는 그냥 과거로 묻어둘 수 있고 현재로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그때에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까마득한 과거가 되겠죠. 옛 추억이 되겠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그 아침에 서 있을 수 있고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잊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현실에서 감사하고 춤을 출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는 지금 힘들었던 이 모든 시간들을 추억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면서 춤을 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고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죠. 사두, 죽은 머리가 생각이 납니다. 개인까지 붙이면 사두개인, 이름도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성전에 제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성전 관리를 하던 최고 상류층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현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그들은 정부와 결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도 거부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천사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것만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생이 유토피아와 같은 것이니까 여기에 다른 것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있을 내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현재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부활은 없어도 우린 지금만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이들 눈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이적을 행하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촌뜨기 예수라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질문을 그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만들어내었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굉장히 억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율례가 있습니다. 형사 취수법이 뭐냐면은 형이 아들이 없이 죽고 나면은 그 동생이 취수, 형수를 취하여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장자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죠. 만약에 둘째가 그렇게 아들이 없이 죽으면 셋째가 죽으면 넷째가,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해서 죽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만한 일들이죠. 이 사두 개인들이 이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을 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당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부활을 믿어서 던진 질문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었던 성경,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 성경, 이것만 믿고 있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거기에 부활이 어디에 있냐고, 부활에 붙자도 없는데 무슨 부활 이야기냐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 오경을 들어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숨에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부활을 찾아내실 수 있었는데 이들은 암송까지 다 하면서도 부활을 찾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읽는 근본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신의 경쟁자를 짓밟기 위한 도구로, 공격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혹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시든지 저게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내 주장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은 자신의 탐욕을 부추기는 사탄의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딱 들어가고 나면은 더 이상 다른 말씀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 견고한 진이 세워지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성경 말씀이 많이 보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원시 부족, 일부 원시 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언어들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되었죠. 그리고 보급이 된 성경책의 숫자도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성경책을 딱히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죠. 핸드폰 속에, 이 작은 핸드폰 속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음성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듣고 읽을 수 있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더 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수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성경책 한 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우리들에게 하나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도 번역을 하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넘겨주었는데 이 말씀 그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이 동일한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오히려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수하게 그 음성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탐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 내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비워야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 보십시오. 말씀을 다 탕탕 튕겨내고 있습니다. 다 튕겨내면서, 그렇지, 이 말씀,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제 가슴을 쳐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26절과 7절을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시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되어서도 적어도 이 야곱이 죽은 지는 40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훨씬 더 전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인가? 그냥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죽어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천국에 살아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천국에 지금 데리고 가 계시는 거죠. 그들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죠. 수천 년 전에 사라진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여러분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될 때에 그때 육신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육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자는 누굽니까? 산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즉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은 산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성도 그가 산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그의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지옥불에 던져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간 자들의 하나님이고 왜? 그들은 산자니까.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 간 성도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나는 곧 산자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산자다. 이 산자는 살아있어도 산자고 그는 죽어도 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곧 산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내 육신이 죽을 때 그때도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서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어서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될 겁니다. 육신이 썩어 있던 흙으로 돌아갔던 그리고 사라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육신이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비록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붙들고 있다면 지금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주눅들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부활이 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부활이 있다. 그날 내가 힘들게 살았으면 살았을수록 부활의 아침에 나는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날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는 이 땅을 이렇게 주눅들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오늘 감사하고 나는 찬송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루하루 힘들어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